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5월달 편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18년에 여러분들이 써주신 것을 1년을 지나서야 읽고 있습니다. 네, 제가 너무 게을렀죠? 저 이 방송편 전에 기생충 편을 올렸으니까요. 아직 청취 못하신 분들 한 번씩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2부 첫 글은 제가 보고 썼네요. 패터슨.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청취자분들이 추천해주신 영화라서 감상을 했고요. 묘한 영화이고 그 의도도 알겠지만 저는 그닥 재밌게 보진 못했습니다. 영화의 일상을 담으려고 한것 같은데 그걸 영화적이지 않고 너무 일상스럽게 담은 느낌이랄까. 점점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일상스럽게? 이 점을 좋아하는 분들은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게 했습니다. 저는 이 흐름에 어느 정도 적응한 1시간쯤에서부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이 하루마다 끊기듯이 사실 저도 며칠 동안 나누어 보았고요. 영화를 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역시 백업본을 만들어 놓아야 해 입니다. 저희 방송을 하면 뭐 원고든 편집 파일이든 그 즉시 제가 백업을 해 놓거든요. 그 날린 적이 몇 번 있기 때문에 평소 외국 시에 큰 감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극중 나오는 시에도 그닥 집중을 못했습니다. 아마 극 대사처럼 번역을 거치면 비옷을 입고 샤워하는 꼴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나라의 단어 뉘앙스와 운율, 소리 모양, 정서 등에 오롯이 체감하지 못하니까요. 지금 저의 상황으로는 영어를 잘 모르니까 옛날에 보면은 이제 뭐 한국 시에 비해서 외국 시의 뭐 깊이가 굉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외국 시에 꽂혀가지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온라인상에 꽤 있었거든요. 뭐 지금도 있겠죠.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이 추천해준 시를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뭐 한국 시, 외국 시 이렇게 나눌 필요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번역의 문제였던 것 같고 또 제가 영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극 중에 쌍둥이 여학생이 Waterfalls라는 시를 읽고 그걸 주인공 부부가 모두 좋아합니다. 저는 그걸 왜 좋은지 모르겠는데 남주의 평가처럼 초반 단어의 소리 모양이나 운율이 좋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남주의 연기가 참 편안하게 좋았습니다. 마지막 일본인이 등장할 때는 홍상수 영화도 생각났는데 뜬금없는 등장인물의 뜬금없는 충고와 대사. 아하.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일상 자체가 영화인데 영화를 일상성으로 채운 건 제게 큰 흥미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데이비 백곰님이 답글 써주셨네요. 운 좋게 거의 실시간으로 강신의 수다님께서 올려주신 글 읽고 패터슨 두둔해 주러 왔습니다. 크크. 저는 영화가 일상적인 모습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너무 영화적이라고 느꼈네요. 패터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패터슨이라는 도시에 살고 주변에는 쌍둥이 인물들이 넘쳐나고 바에서 가짜 총을 들고 난동 부리는 사람을 제압하고 처음 보는 사람이 내게 말을 걸었는데 알고 보니 나와 같은 취향을 가졌고 이렇게 써주신 걸 읽어보니까 또 그러네요. 워터폴스는 말씀해 주신 대로 아분과 운율이 맞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맑은 느낌이 드는 시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영화 속에서는 어린아이가 지은 시로 나오는데 그래서 더 잘 지은 것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성인이 썼다고 생각하면 귀엽지만 허접하다고 느꼈을만 합니다. 일본인이 등장하는 해당 장면을 솔직히 아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평범하고 예쁘지도 않다고 느꼈던 카시오 시계. 패터슨이 차니까 예뻐 보이더군요. 옛날 시계였죠? 그러니까 요즘의 감각으로는 주변에 흔히 없기 때문에 더 독특해 보이고 좀 값어치가 있어 보이는 그리고 뭔가 좀 세월을 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들잖아요. 옛날 그런 디자인 같은 거 보면은. 네. 카시오 시계 살 뻔했다고 써주셨고, 아내가 정성스럽고 맛없게 싸준 음식을 넣어 다니는 스탠리 보온 도시락도 보온병과 세트로 구매할 뻔 했네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아는 분의 집에 갔는데 이제 버릴 거라고 그 내놓은 것 물건 중에서 옛날 밥솥, 전기밥솥, 전기밥솥 거의 초기 모델. 제가 어렸을 때 TV에서 봤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이건 버리시지 말라고. 요건 보관해 두시라고. 그렇게 말했던 기억도 나네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급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들고 다녔었고, 그때는 이제 플라스틱의 위해성을 잘 몰랐기 때문에 플라스틱 도시락을 많이 싸가지고 다녔었죠. 그 플라스틱 도시락에는 그 반찬들의 그 냄새, 그 맛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특한 냄새가 나거든요. 가끔 그 냄새가 좀 그립기도 하고, 또 그런 도시락이 담겨 있었던 음식의 맛도 약간 그 냄새에 좀 덮여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그립기도 하고 그러네요. 사실 몸에는 안 좋았을 텐데 그 플라스틱. 굉장히 요즘에 플라스틱 제품으로 음식을 담지 말라 그러잖아요. 호르몬을 뭐 교란시킨다고. 그래서 여성분들한테는 더더욱 그게 안 좋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TV에서도 몇번 나왔었고. 그래서 뭐 유리나 스테인리스 뭐 이쪽으로 바꾸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죠. 네, 패터슨 이거 봤고요. 저만 좀 이렇게 시큰둥하게 써놨지. 다른 청취자분들은 그 전에 뭐 저희 방송 계속 꾸준히 청취해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분들은 재밌게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편안한 일상 속에서 영화적인 느낌, 영화적인 느낌 속에서 일상성 이런 것들 감상하시려면 이 영화 한번 선택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희 그 강신의 영화제가 있잖아요. 제가 한 매년 10월부터 이제 강신의 영화제를 위한 청취자 설문을 받고 있죠. 작년부터 그 참가자 숫자가 급감해가지고 올해도 설문을 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참 고민입니다.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었나요? 아니면 다른 식으로 해야 될까? 아니면 제 부분을 빼고 그냥 청취자 여러분들 것만 담을까? 여러 고민이 드네요. 여하튼 한 10월쯤에는 이제 뭐몇 개월 안 남았죠. 10월쯤에는 이제 설문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 설문을 바탕으로 12월 달에 강신의 영화제를 저희가 방송 업데이트를 하죠. 재작년에는 이제 생방송으로 했었는데 제가 이 노트북을 바꾸면서 이게 그 오디오 설정을 제가 잘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오디오 생방을 못하고 있는데. 여하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겨보신 영화들 기억해 두셨다가 그 설문에서 좋은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뽑아주시는 그런 뭐 작품상, 뭐 감독상 이런 것들 방송하기 때문에 올해는 기생충이 좀 휩쓸지 않을까요? 국내 다른 영화제도 그렇고 우리 강신의 영화제에서도 의외로 이 영화 안 좋게 보신 청취자분들도 몇분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대부분은 좋게 보시지 않았을까? 저는 조금 실망하면서 봤지만 자 다음 글 읽어보겠습니다. 에너닉스님이 5월 18일 날 써주셨네요. 나우 유시미 2탄 요거 1편은 제가 녹음한 적도 있는데 1편은 나름 재미있게 감상했는데 2편은 영 땡기지가 않아서 미뤄뒀다 감상했는데 괜히 봤단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으로 1편의 재탕 느낌이지만 한층 유치해졌습니다. 중국 자본이 투입돼서 그런 걸까요? 얼마 전에 퍼시픽님 2탄도 그렇고 중국의 입김이 들어가면 영화가 엉망이 되는 느낌입니다. 다행히 2편이 상당히 별로여서 3편은 안 나올 것 같네요. 리틀 포레스트 보셨네요? 얼마 전 개봉했던 임순례 감독님이 한국판 영화입니다. 원작인 일본판 리틀 포레스트는 아직 감상 전인데 한번 봐야겠습니다. 일본판은 두 편으로 나누어져 있더군요. 영화가 상당히 깔끔한 편입니다. 때깔도 좋고 화면도 이쁘고 요리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데 마치 요리 강좌를 보는 듯 말끔하면서도 식욕이 무척 땡기게끔 찍었더군요. 보면서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요즘 먹방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잖아요. 유튜브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그래서 유튜브 쪽에서 먼저 이게 발달을 하고 알려졌기 때문에 먹방을 찍는 연출이나 그런 유머 코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더 세련되고 더좀 앞서가 있죠. TV 쪽보다는. 그래서, 이미 그것을 접한 시청자, 관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영화 속에서도 그런 비슷한 뭐 음식 장면 이런 거 찍을 때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영화는 뭔가 좀 특별해야 된다는 그런 좀 생각이 있잖아요. 돈도 만원 이상 주고 보고 가는데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해야 되니까. 음식 영화를 만약에 4D로 하게 되면 어떨까요? 냄새 같은 것도 막 느껴지고 그러면 이거 안 좋을까요? 스토리는 평이했고 그냥 딱 힐링용 영화인데 영화의 목적이 뚜렷해서 좋긴 하더군요. 좋아하는 백구도 나오고 김태리 배우도 이쁘게 나오고 편안히 감상할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네, 김태리 배우가 이런 편안한 연기, 편안한 영화에서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또 증명한 영화이기도 했죠. 마징가 Z 인피니티 보셨네요. 일단 한숨 먼저 한번 쉬겠습니다. 이런 시기에 추억팔이는 정말 곤란합니다. 어렸을 적 마징가를 외치며 열광하던 올드 팬에게 이 영화는 선물이라기보다는 악몽에 가깝습니다. 거대 로봇이 주는 로망과 소중한 추억을 이리 엉망으로 깨어 부수다니요. 뭔가 현대식으로 마징가를 재해석하려고 에반겔리온식의 철학과 세계말적 분위기를 부여하려 했으나 우리가 알던 마징가와 너무나도 안 어울립니다. 심지어 마징가 디자인도 뭔가 현대식으로 그려보려 한것 같은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겉에 장갑 부분이 여기저기 갈라져 있어 마치 근육을 표현하려 한것 같은데 이게 전혀 멋이 없습니다. 아, 이거 태권브이나 마징가 Z는 이좀 매끈한 느낌, 그 금속 표면 매끈한 느낌이 매력 아닌가요?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했을까? 어지간하면 프라 모델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마음 접었습니다. 역시 추억은 추억으로 남을 때 아름다운 것 같네요. 에반겔리온이 지금 넷플릭스에 풀렸습니다. TV판도 그렇고 극장판도 풀렸던 것 같은데. 에반겔리온에 대해서 제가 한번 트위터상에서 한번 혼난 적이 있어가지고 조리돌림을 한번 당했죠, 제가. 에반겔리온에 대해서 말 한번 잘못했다가. 근데 에반겔리온 만든 분이 인터뷰한 게참 이상적이었는데 이 작품 만들 당시 오타쿠들이 이제 생겼었나 봐요. 이미 존재했었나? 하여튼 그래서 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지를 오타쿠에다가 이제 대입을 한 거죠.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와라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담았다고 직접 제작자가 말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오타쿠 보고 세상 밖으로 나와라라고 만든 작품인데 오히려 더 오타쿠를 양산하게 된 그리고 그 이후에 일본에서 로봇 애니메이션 할 때, 뭐, 에반게리온의 아주 큰 영향을 계속 받게 되죠. 뭐, 쓸데없이 복잡한 얘기를 한다던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만든 사람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작품이 해석되고, 쓰이게 되고, 이런 것들 보면은, 정반대의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에반게리온. 근데 또, 이거 만든 사람들이 계속 이거를 우려 먹으면서 더 거기에 막 철학성을 막 집어넣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율배반이죠. 여하튼, 넷플릭스로 에반게리온 풀린다고 하니까 한번 정주행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 넷플릭스 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글 써주신 것은 마징가 Z, 리틀 포레스트, 나우 유시미 2탄이었고요. 제가 21일 날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 손님 이거 보고 썼네요. 홍상수 영화 조감독 출신의 이광국 감독의 영화입니다. 신인 감독인 줄 알았더니 그동안 영화를 계속 찍어왔던 분이더군요. 상도 받으신 적 있으시고. 고현정, 이진욱 배우 나옵니다. 고현정 배우 보려고 영화 선택했습니다. 연기 매우 좋고요. 정형화되지 않은 이런 연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나 분량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이 배우에게 이렇게 큰 자유도를 주는 작품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 혹은 그런 공간을 좀 주는 그런 작품들이 고현정 배우에게 좀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 연기 잘하는 여성 배우들이 너무 많이 쉬고 있다. 영화는 남주 이진욱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동거하던 애인으로부터 며칠 나가 있으라는 말을 듣고 친구 집에 얹혀 살다가 여러 일들을 맡게 되고 소설가를 꿈꾸던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옛 애인인 고현정은 등단한 소설가인데 출판사와 계약한 소설이 머릿속에 나오지 않아서 연신 술만 퍼마시고 있는 중입니다. 남자 주인공이 아르바이트로 대리운전을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진상짓이 나오는데 흥미진진하고요. 남주의 삶이 더 처량하게 제시되는데 왠지 남의 일 같지 않더라고요. 영화 결말이 약간 모호한데 나름의 해피엔딩이라고 해석합니다. 빵빵 터지는 갈등이나 사건은 없지만 저는 이렇게 약간 처연한 소재와 이야기, 인물들이 나오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제가 좀 약간 비극비리 나는 그런 걸 좋아해서. 네. 아, 그러고 보니 엔드게임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나네요. 인피니티 워도 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 우리 타노스 형님을 중심으로 보더라도 제가 본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 손님이었고요. 자, 드디어 버닝. 요거 비교 감상을 쭉 해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주 열띤 감상글들을 써주셨고요. 쭉 읽어보죠. 순결오빠님 5월 19일 날 먼저 써주셨네요. 버닝 보고 왔습니다. 일단 예전부터 유아인의 연기를 좋아합니다. 평범하고 촌스러운 베테랑을 혼자서 하드캐리해서 그럴듯한 영화로 보이게 만들거나, 사도에서는 송강호에게 전혀 밀리지 않는다거나, 그동안 보인 연기는 광기에 휩싸인 느낌이었다면 이번엔 약간 힘이 빠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국 매체에서 그 유아인 씨 연기를 굉장히 호평해서 10명의 남자 배우 중에 꼽았던가?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도 있었죠. 이 버닝 때문에. 영화는 쉽게 보자면 한없이 쉬운 해석이 가능하고, 어렵게 보자면 도대체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아리송하네요. 해석은 관객의 몫이지만 이런 게 좋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으니 호불호가 극명하겠네요. 원작 소설을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좀 이따가 원작 소설 보신 분의 감성도 나옵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도대체 이 영화 어떻게 끝나려고 이렇게 흘러가지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상징하는 것과 상황들이 어렵진 않아서 결말은 약간 예상되긴 하더군요. 혹은 이게 뭘 상징하는지 어려워서 모호한 영화들이 있는데, 이 영화는 모호하게 찍은 것 같은데 상징하는 게 뻔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쉽게 해석하는 게 맞긴 한 건가 싶은 부분도 있네요. 어려운 시험일 거라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너무 쉽게 풀려서 내가 틀린 걸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물론 영화 해석에 답은 없다고는 하지만 다른 것보다도 영화 안에 대사 하나에 꽂혔습니다. 세상이 수수께끼 같다는 종수의 말. 세상은 참 합리적인 법칙으로 돌아가는 것 같으면서 또 어떻게 보면 불합리의 극치 같기도 하고 참 수수께끼 같습니다. 그렇죠. 조금 딴 얘기를 하자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종말을 맞이할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뭐, 요즘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하죠. 왜냐하면 종말론을 이용한 사이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몇 년도 몇월 며칠에 세상이 끝난다. 뭐, 그러면서 돈 걷고 막, 네? 집단 생활하고 이러면서 문제 일으킨 사이비 종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 교회에서는 종말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안 합니다. 근데 분명히 그 종말이 의미가 있거든요,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은 점점 안 좋아질 거다. 이러한 좀 뉘앙스가 있죠, 기독교에서 바라볼 때. 하지만 그거에 자포자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느 정도 투영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 불행한 사람들 돕고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것들을 계속 함께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네요. 세상은 정말 수수께끼다. 자, 에나닉스 님도 5월 23일에 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우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방송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두번 봤는데 두 번째 볼때 확실히 타노스의 마지막 장면과 그의 결심과 행동이 더 마음에 와 닿더군요. 이 문장을 제가 저번 방송편에서 읽었었나요? 이거 자꾸 이렇게 데자뷰가 들지? 방송편 지금 녹음하면서 데자뷰가 자꾸 드네요. 여하튼, 우리 타노스 형님의 그 사명감에 찬, 네? 그 모습들,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자, 버닝 감상하셨습니다. 강신혜님 못 보셨다면 닫기 전에 빨리 극장 가셔야 할것 같습니다. 절대 한국에서 흥행할 만한 영화가 아닙니다. 100만도 넘기 힘들 듯 합니다. 앞서 순길 오빠님 말씀대로 쉽게 생각하면 그냥 쉬운 영화인데, 어렵게 생각하면 또 한없이 어려워지는 영화였습니다. 저도 순길 오빠님처럼 쉽게 생각했었는데,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내가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찝찝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감상 후에 여러 비평 글과 해석 글을 읽어봤는데, 수긍이 가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신혜님이 어서 보시고 감상평을 올려주셔야 할듯 합니다. 제 글도 좀 이따 나오지만, 저는 그냥, 뭐, 화면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였고요. 그 너머에 뭔가 상징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깊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다른 영화 평론가들 글을 보면은, 이제 이 영화 자체가 영화를 만드는 것에 대한 비유도 포함되고 있지 않나,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종수가 소설을 쓰고 싶지만 쓰지 못하는 뭐 그런 것들도 나오고 하니까. 뭐, 또 그렇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저도. 유아인 배우 연기 아주 좋습니다. 전 이상하게도 이번 영화에서 유아인의 연기를 보고 있노라니 자꾸 박하사탕 때의 설경구 배우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닥 닮은 캐릭터도 아닌데 아마도 연기의 아우라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 남자 배우를 대표할 배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인인 전종서 배우의 연기도 좋았습니다. 특히 그 춤추는 장면은 소름이 점점점. 근데 스타성으로는 어쩔지 모르겠네요. 은교의 김고은 배우나 아가씨의 김태리 배우처럼 계속 대중의 사랑을 받을지는 좀 의문인데요. 전 특히 약간 찢어지는 목소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들더군요. 그래도 계속 사랑받는 배우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 발성이 그 일부러 그렇게 디렉션이 갔는지 이창동 감독이 네, 그거를 그냥 허용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발성 자체가 배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이 가슴이나 그냥 목에서 나오는 그런 목소리로 하죠. 뭔가 좀 징징대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그 뭔가 어느 감정에 계속 실려있는 듯한 그런 목소리도 좀 있기도 하고. 자, 스티브 연 배우는 좀 놀랐습니다. 솔직히 이번 영화에서 제일 놀랐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워킹데드는 물론이고 옥자, 메이헴 등을 다 봤기에 연기에 그다 큰 기대는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영화를 잘 이해하여 그에 맞는 연기를 보여줄지는 정말 예상 못했습니다. 약간은 어눌한 한국어 대사, 어차피 교포 출신이라는 설정이기도 하고 이 어눌함이 오히려 다른 보통 사람들과 차별화된 계층임을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하지만요. 그 어눌한 한국어 대사도 당연하게도 넘나 자연스러웠고 지금 영화의 잔상 속에서도 유아인 배우의 멍한 눈빛보다는 스티브 연 배우의 따뜻해 보이면서도 차갑고 재미있어 하는 듯 하면서 지루해하는 표정이 더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제가 이번엔 말고 그 5월달 편에 말고 그 이후에 쓴 글에서는 이 스티븐 배우가 그 영화 속에서 고개를 돌리거나 아니면은 카메라가 그 배우를 스쳐 지나가면 갈 때에 이 배우가 이렇게 웃는 모습이 있어요. 굉장히 섬뜩하게 웃습니다. 미소를 이렇게 짓는데. 그런 연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유아인 배우가 아니라 이 스티브 연 배우를 중점으로 변형을 보시면 조금 더 다른 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창동 감독님 영화는 초록물고기부터 시작해서 버닝까지 모두 극장에서 감상했는데 갈수록 저에겐 어려워가는 느낌입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영화 시 때부터 좀 변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감독님이 쉽게 생각하라고 만드신 버닝도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져만 가고요. 역시 저는 박하사탕이 제일입니다. 그래도 감독님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자주 만들어주셨으면 더 좋겠네요. 순길오빠님 답글로 스티븐 연의 연기는 완벽한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서 뭔가 어색한 것 같은데 그게 리얼하게 보이는 점점점. 에누아이 닉스님도 다시 답글로 네, 그 어색함도 저는 감독님이 의도한 것이라 봐서요. 특히 전 스티븐 연의 표정 연기가 좋았었고요. 아, 이게 써주셨군요. 네. 하여튼 그 정말 1초도 안 되는 순간 지나가면서 미소 짓는 그 장면이 한세 번, 네번 나옵니다. 아, 정말 섬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그 캐릭터의 어떤 진심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거든요. 네. 제가 나중에 한번 버닝 녹음하면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자, 28일 날 데이비 백건님도 써주셨네요. 100분 안팎의 러닝타임이었다면 괜찮은 것 같네 정도로 생각하고 나왔을 텐데, 150분, 점점, 겨우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집중력을 잃어가고, 나중엔 대충 마무리하고 얼른 끝나기나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잠시 하기도 했네요. 배우들의 연기는 좋았습니다. 특히 스티븐 연 배우의 연기에 잠깐잠깐 빠져들기도 했네요. 영화 전반적으로는 몰입된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고, 영화를 보고 있다는 생각만 계속 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 들지 못했고, 약간 좀 거리감이 느껴지면서 감사하셨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전종서 배우는 멋진 데뷔작을 남긴 것 같고, 유아인 배우는 점점점 연기는 참 잘하지만 스스로에게 도취되어 있는 듯한 그 느낌과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연기 스타일이 제 취향과는 거리가 멀어서 그다지 좋아하진 않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전반적으로 평소보단 괜찮더군요. 스티븐 연 배우와 충돌하는 몇 장면들에서는 어김없이 힘이 딱 들어가는 게 보였지만요. 힘들어간 그 눈꺼풀과 그 입술, 크크크. 유아인 배우에게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배우와 같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캐릭터가 보이지 않고 연기 잘하는 배우가 보인다는, 덕분에 그 몰입도가 떨어지고요. 그래도 디카프리오 배우는 좋아하는 편입니다. 항상 열심히 연기하시는. 디카프리오는 아, 정말 열심히 연기한다. 이런 느낌이 계속 들잖아요. 배우가 먼저 보이는 거죠. 아, 저 배우 정말 열심히 연기한다. 그 원래는 그러면 좀안 되잖아요. 캐릭터가 보여야 되는데, 그 영화 속에서 창조된 캐릭터를 연기하는 거니까 캐릭터가 먼저 보여야 되고 그 캐릭터에 먼저 몰입되어야 되는데, 아, 정말 저 배우 연기 열심히 하네. 이게 보이면 조금 거시기 하죠. 아, 비유와 상징으로 점철된 이야기를 선호하지 않는 저라서 이야기를 따라가다가 영화 중반부쯤 지쳐버렸고 혼이 빠져나갔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숨 막히는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데 초중반까지 조용한 장면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네요. 등장인물들의 성향을 이해하거나 극중 상황에 몰입하지도 못했습니다. 종수나 해미가 처한 상황이 꽤나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그려지는데, 솔직히 밥잘 먹고 잠도 잘 자면 리빙 헬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점이 조금 감독의 의도와 관객 사이의 괴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영화 속의 그 인물들은 꿈을 갖고 있는데, 그꿈 때문에 막 안달나고 있는데, 그 꿈을 이룰 수 없는 이 현실 세계에서 계속 좌절하고 있고, 그래서 해미 같은 경우는 뭐 아프리카 가서 뭐 그레이트 헝거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하고, 한국에서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 한국 세계에서 떠나고 싶었지만 그간 곳에서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다시 그 세계로 들어오는, 이 한국 세계로 들어오는 이러한 암울한 세계,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고 싶었는데, 이게 젊은 관객들에게 잘 다가오지 않아서 그 당시에 비판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벤은 딱히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편하게 놀면서 잘 사는 것처럼 그려지긴 하는데 딱히 엄청나게 놀아대거나 부유한 것도 아니더군요. 여하튼 종수가 벤에게 열등과 비슷하게 느낄 만큼 종수가 힘들어 보이지 않고 벤이 속편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속으로는 다 힘든 게 있으니까요. 제가 이상한 데에 핀트를 맞춘 걸까요? 크크. 네, 저도 약간 비슷하게 느꼈어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세명다 되게 슬픕니다. 그네 명이 다 슬퍼요. 혜미에게는 공감, 이해는 별개로 하고 마음이 조금 쓰이더군요.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타까웠고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전종서 배우가 워낙 연기를 잘 해주셔서 그런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는 모호한 작품이었습니다. 영화상의 해질녘인지 동틀 무렵인지 분간이 안 되는 장면들처럼요. 모호한 건 나쁘지 않은데 너무 길었습니다. 기승전 러닝타임이네요. 저 사실 지난 수요일 저녁을 통째로 버닝에 바쳤습니다. 7시 시작, 2시간 반의 영화 감상 후에 1시간 반 정도의 강연, 11시 직전에 끝. 아, 영화에 대한 어떤 뭐 강연까지도 들으셨군요, 그 자리에서. 엄청난 양의 해석과 설명을 들었는데 크게 아하 하는 부분은 없었네요. 제가 영화의 이야기 자체에 흥미가 없기도 했고요. 아, 하나 있었네요. 극 중에서 벤이 하품을 크게 두번 정도 하는데 그게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있음을 의미한다는 것. 종수는 소서가 지망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한 현실의 싫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현실만을 느끼고 현실에 젖어있는 인물이어서 거의 대부분 깨어있고 땀 흘리고 있고, 혜미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실제로 본인의 정신도 저 세상에 가 있는 인물이라서 머리만 대면 10초 안에 잠들고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듯한 말과 행동을 자주 보이는 반면, 벤은 그두 세계를 본인이 적절히 조절하고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 중간 세계에 있는 인물임을 보여주는 부분이 하품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럴듯하게 들렸고 꽤 마음에 드는 해석이었습니다. 이것 이외에 강연 때 들은 것들 정말 너무나도 많지만 그렇게까지 다 해석해가며 봐야 하나 싶기도 하고 양도 많아서 생략하겠습니다. 크크. 그리고 트위터 쪽에 5월 17일 날 한빈님도 써주셨네요. 영화 버닝 관람 완료. 굉장히 찝찝한 느낌. 분명히 알것 같으면서도 왠지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영화다.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이 원작이라던데 한번 찾아봐야겠다. 2시간 반 정도 되는 만만치 않은 길이의 영화이지만 줄거리 자체는 단순한데 중간중간 주연 3명과 관련된 여러 장치들이 여러모로 생각하거나 추리할 것들이 많다. 관련 정보를 찾아봐야겠다. 자, 저희 이웃 영화 팟캐스트인 영화 카페 지킬님이 5월 18일 날 길게 트위터 쪽으로 써주셨는데요. 제가 이걸 좀 가져와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영화들은 인간이 지켜내야 할 정의의 최전선에 우뚝 서 있는 모양새를 갖췄다. 이번에도 그렇다. 그 영화들을 안 보았던 이들은 반전이라 부를 테지만 그 영화를 믿고 보는 이들이라면 역시라고 말할 것이다. 주인공 남자의 아버지 재판 결과처럼 반전은 없다고. 그렇죠. 버닝의 결말도 만약에 종수의 의심을 다 믿는다면 영화의 결말도 정의 실현일 수 있겠죠. 버닝을 보고 나서 너무 많이 예민해지고 까칠해졌다. 등장인물들은 하나같이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 그 무례함들이 쌓여 사건이 터진 후에야 정의라는 이름의 칼을 꺼내든다. 최소한의 처단, 어쩌면 인류의 마지노선이자 최후의 몸부림. 버닝에 대해 해미와 종수를 순박한 청년으로, 벤을 사악한 자본주의 산물로, 이분법적 구획을 하는 리뷰를 봤는데, 오, 노, 그것은 아니다. 영화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던가, 종수가 아버지를 순박한 시골 농부로 묘사한 거짓 탄원서로, 이 영화에서 어쩌면 중요한 것은 복수가 아닌 것 같다. 그럼 나의 독해도 이분법적 독해와 달라질 게 없다. 복수 전까지 그려진 현대의 자화상이 감독의 주된 경고이고, 종수의 꿈 이후는 감독이 선물한, 어쩌면 해미의 시계처럼 촌스럽다 할지라도 영화적 환타지, 즉 관객을 위한 자위일 뿐인 것이다. 버닝에서 곡성의 기운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이창동 감독은 전작 시에서 봉준호 마더, 박찬욱 올드보이, 김기덕 사마리아에 대해 타이르고 가르치는 태도를 전면에 드러낸다. 저희 488호님하고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마더하고 시하고 비교하기도 했었고, 살인의 추억과 마더를 비교하기도 했었는데, 어떤 윤리성을 가지고 살인의 추억이 가장 윤리적으로는 안 좋은 것이고, 제가 기생충의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윤리의 상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진보적인 상식을 따르지 않죠. 살인의 추억이. 그렇기 때문에 일반 윤리로 보자면 살인의 추억이 가장 안 좋게 볼수 있습니다. 폭력적인 것을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소화시키기도 하고, 캐릭터에게 그 유머를 투영해서, 그런 식으로 당시 4.8프로님이 언급해 주셨고, 그에 비하면 마더 같은 경우는 한 단계 진일보한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비윤리적인 행각들을 유머로 포장하지 않았거든요. 그걸 그냥 거의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 민낯을 보고 어쩌면 관객이 좀더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내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창동 감독의 시에 비하면 이제 마더도 조금 윤리적으로는 밑에 있다고 볼수 있는 게 이제 시에서는 이제 주인공 할머니가 직접 신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마더에서는 자신의 아들을 계속 챙기죠. 숨기고 아들에게 했던 짓, 그리고 김혜자 그 어머니가 영화 속에서 저질렀던 일도 숨기려고 하죠. 이런 식으로 어떤 윤리적인 걸 기준으로 본다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 방송편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성 나홍진에 대한 정면 반박인 것이다. 호모사케르적 존재를 위해 싸워줄 이 세상에 존재하며 꿈꾸고 있다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호모사케르가 뭔가 예전에도 언급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까먹어가지고 찾아보니까, 죽일 수는 있지만 희생제물이 될 정도로 귀하지 못한 존재, 사회 밖 타자, 공적 의무와 권리가 없는 존재, 이런 개념으로 쓰는 게 호모사케르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 세상에서 음식을 먹고 같이 호흡하고 있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가치가 좀 현격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가 살아 있을 때에도 그에 대해서 같이 절하하고 이러한 존재 맞나요? 그런 존재를 위해서 싸워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나, 곡성에 비해서 이렇게 써주셨고요. 다시 5월 21일 날 이제 원작을 보시고, 이창동 버닝과 원작 무라카미 하루키의 헛간을 태우다. 가장 큰 차이는 주인공의 각성이다. 원작 소설은 종수와 벤이 같은 부류임을 더 부각하고, 혐의를 인식하는 방식에서 종수가 끝내 물적 가치에 머무르게 함으로써 비관적 세계관이란 공포를 증폭시킨다. 영화에서는 이창동 전작들 결말이 그러했듯 서사적 정의, 형이상학적 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함 이런 거, 위로 위에 영화적 판타지의 미장센을 더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서사적인 정의, 선함, 그리고 위로함 이런 것들 위에다가 영화적 판타지의 미장센을 더했다. 중요한 것은 영화를 보고 원작을 읽으니 공포가 배가 되고 둘다 천재구나라는 탄성이 절로 나온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원작을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원작도 나름대로 어떤 그런 충격이 있는가 보네요. 네, 이번에는 5월 31일 날 제가 쓴 버닝 감상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길게 써놨는데요. 까먹을까 봐 짧게 그냥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버닝 방송편을 따로 녹음을 하겠죠. 지금 이창동 시리즈를 하다가 말았잖아요. 지금 오아시스 할 차례인데, 네. 그 시리즈도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제가 쓴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 평론가가 라이브 톡에서 했다던 해설 정리편 링크를 제가 해놨고, 우리 청취자분들 아마 그 해설에 공감하실 것 같고, 저도 공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버닝에 실망했고요. 그 이유는 이창동 감독의 장점이라고 봤던 이야기의 힘이 떨어지고 캐릭터가 느끼는 고통이 잘 느껴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미스터리 장르를 선택했기 때문일까? 개인적으로 미스터리 장르는 해명을 정확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스릴러 장르하고는 다르죠. 스릴러 장르는 반드시 영화상에서 장면으로 설명이 돼야 돼요. 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혹은 이런 사건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범죄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화면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 미스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면 미스터리니까. 수수께끼 아니겠어요? 버닝에서는 이야기의 공백을 만들어서 미스터리 분위기를 냅니다. 여백이 아니라 공백. 아무것도 없는 거죠. 블랭크죠. 행위의 결과나 인물의 소재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행위의 결과나 인물의 소재. 이것이 관객이나 남자 주인공이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이지만, 이야기와 인물의 개연성과 동기를 상당히 약화시킨다. 이거는 미스터리가 아니라 저는 그냥 장난이라고 보는 편이라 좋게 보지 않습니다. 곡성과 많이 이 영화를 비교하는데, 곡성은 무속이라는 소재 자체가 미스터리하고 신비한 그런 자체였죠. 자기적으로 일부러 의심을 넣을 필요 없이 그 소재 자체를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왜냐하면 우리는 그 소재에 대해서 명확하고 확고하게 개념 정의를 내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속, 이러한 영적인 부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지 않거나, 혹은 정말 자신이 믿는 사람이 체험을 했다고 얘기를 해주지 않거나, 그러니까 직접 체험이든 간접 체험이든 이것이 없으면 그 어떤 영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현대인들은. 과학의 문명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닌 거죠. 버닝의 주인공들이 과연 미스터리한 현상과 사건을 겪느냐? 아니라고 봅니다. 감독은 그저 이 젊은이들의 심리나 태도, 마음 상태를 미스터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창동 감독은 젊은이가 아니고 그들을 온전히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늙은 이창동 감독이 보기에 젊은 사람들의 저런 행각, 모습, 고통 이런 것들은 미스터리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지점에서 감독은 인물들이 처해 있는 현 시대, 야환상 시간대의 고통을 상상을 한채 인물들의 감정선과 대사 장면들을 이어간다. 그래서 너무 피상적이다. 인물들은 영화 속에서 모두 괴로운 모습을 보이는데, 도대체 뭐가 왜 괴로운지 도통 관객들은 파악할 수가 없다. 명확하게 뭔가 딱 다가오지가 않죠. 왜 그러냐? 감독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감독이 그걸 이제 미스터리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 네, 뭐 여기서 더 말하면 굉장히 길어질 것 같고, 이게 버닝 방송편 될것 같아서. 저는 이세 명을 모두 좀 슬프다고 보는 편이에요. 모두가 기쁨이 없는 상태인 것이고, 그래서 이 영화에서 주목할 부분은 인물들의 무기력 혹은 공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꽤 슬펐고요. 만약 나중에 녹음을 하게 된다면 이 감정들을 토대로 각 장면을 쪼개서 설명을 하게 될것 같다고 제가 써놨네요. 옛날에 이창동 감독의 밀양편도 제가 장면들을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뭐한 장면 설명하고 한 장면 설명하고 이게 아니라 소주제 세 개로 나눠서 그 주제별로 장면들을 또 이렇게 발췌를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죠. 여기 나오는 인물 셋, 종수, 해미, 벤, 이 인물들 세명 모두 공허합니다. 종수는 작가가 꿈이지만 무얼 써야 하는지도 모르고 주체성을 확립하지도 못했고, 해미는 현실을 타파하고 싶은 욕망과 갈망이 있는데, 욕망하고 갈망은 조금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것을 모두 갖고 있는데, 해미는 그 현실을 떠날 수 없는 상태이다. 현실을 뭔가 바꿔보고 싶고, 그런데 그걸 떠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정말 시골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집안에 정말 머리도 좋고, 또 야망도 있고, 욕망도 있고, 막 출세욕이라 해야 되나? 뭔가 자기 성공하고 싶은, 아니면은 뭔가 더 배우고 싶은, 뭐 대학생 되고 싶다거나, 뭐 이런 이제 그런 욕망이 있는데, 그 집안이 그거를 뒷받침해 주지 못해서,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또 심성이 착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갈등하고, 밑에 동생들이 한또 서너 명 있으니까 그 동생들도 먹여 살리려면 함께 또 일을 해야 되고 공장에 가서 일하고. 그래서 이러한 현실과 그 이상 욕망 사이의 충돌,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 드라마들이 있었다고 기억을 하거든요. 아주 옛날 드라마에서. 실제로 우리 그 당시 살았던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은 이제 그러한 경험을 많이 했던 거죠. 아, 정말 내 이상은 이렇게 높은데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러니까 일단 뭔가 배우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배우지를 못하는, 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 돈도 먹고 사는 데 써야 되니까. 그리고 동생들이 줄줄이 밑에 있으니까 그 동생들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해미도 약간 좀 이러한 것하고 유사한 그런 맥락에서 볼 수도 있다. 아, 벤 같은 경우는 눈물을 흘리지 못하죠. 영화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개월마다 비닐 하우스를 태워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야만 삶의 동력을 얻는 사람입니다. 화목하고 부유한 가정을 뒷배경으로 갖고 있지만, 그는 즐거운 순간에도 하품을 하는 공허함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진실한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죠. 자연광 화면이나 음악,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장면들을 통해서 이러한 인물들의 공허함이 감정적으로는 잘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제가 써놨고, 또 뒤에 막 한참 써놨는데. 네, 이거를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애누아닉스님이 제가 쓴걸 보고서는 이 정도면 방송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써주셨네요. 맞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녹음을 했어야 됐는데, 제가 막그 당시에 좀 다른 일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여튼, 여기까지 버닝 비교 감상이었고요. 어쨌든 뭐이 영화가, 어디였나요? 외국 유명 영화제에서 평점도 굉장히 높게 나왔었고, 수상은 못했지만, 유아인 씨도 좀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그래도 뭐 나름 글로벌 한 곳에서는 성과가 있는 그런 영화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스티브 연 배우의 다른 면을 이 영화에서 볼수 있었다는 거, 그게 성과이겠네요. 나중에 이제 이창동 감독 시리즈를 언젠가 다시 시작하게 될 텐데, 그때 한번 제가 버닝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버닝이었고요. 이어서 NY닉스님의 글 읽어보겠습니다. 5월 25일 날 써주셨네요. 캐리비안의 해적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보셨네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보긴 보는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3편까지는 꼬박꼬박 극장에서 감상했는데 3편 후에는 너무 지겨워서 다음 편부터는 극장까지 가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편이 4편인 줄 알았는데 벌써 5편이더군요. 뭐 흔히들 이제 인생 영화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살 인생이 많이 남았는데 왜 벌써 인생 영화라고 그런 표현을 쓰느냐라고 조금 시니컬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하여튼간에 뭐 현재로서의 인생 영화. 그래서 제가 저희 블로그 쪽에도 제가 꼽는 인생 영화 몇 개를 이렇게 소개한 거 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 혹시 자신의 뭐 인생 영화 이런 거 꼽으실 마음이 있으면 적어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블로그에다가 정리를 편집을 해서 올리거든요. 블로그 와서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캐리비안 시리즈 1편부터 3편까지. 제가 이 어드벤처를 좋아하는 편인데, 자, 계속 읽어보죠. 이제 5편을 보신 거죠. 이제 뭔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게 그거 같고, 너무 재미없었습니다. 내용도 갈수록 유치해지고요. 네, 4편, 5편, 네, 좀 그랬죠. 하비에르 바르뎀 배우가 악역으로 출연하는데 완벽한 재능 낭비였습니다. 잭 스페로우도 이젠 그만 보고 싶고, 여하튼 후속편이 더안 나왔음 하는 마음을 심어준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스타워즈 시리즈 중에서 한 솔로 보셨네요. 재작년 로그원에 이은 스타워즈 외전 시리즈 두 번째 작품입니다. 영화 제작 중간에 감독도 바뀌고 70% 이상 재촬영을 해서 우려가 많았던 작품이었는데, 70% 이상을 재촬영을 했나요? 이거 뭐 그럼 완전히 새로 갈아엎은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망작도 수작도 아닌 어중간한 작품이 나와버렸네요. 제가 워낙 스타워즈 광팬인지라 좋게 좋게 생각하면서 보는 편인데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작품이었습니다. 로그원이 괜찮은 평을 받았던 이유는 오리지널 스타워즈 시리즈의 간극을 메워주면서도 작품 자체의 재미도 놓지 않았기 때문인데, 한 솔로는 스타워즈 TV 시리즈와 연관이 있다지만 그냥 인기 캐릭터를 내세운 단순 오락 영화에 머문 느낌입니다. 그래도 한 솔로 역의 엘든 이렌 리치 배우가 우려했던 만큼 나쁘지 않았고, 초반 기차 액션씬과 밀레니엄 팰콘의 그 유명한 12파색 돌파 장면 등은 아주 괜찮았습니다. 스타워즈 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쉬움이 많은 작품임에는 분명하고요. 다음 외전은 좀더 신경 써서 제작을 해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스타워즈 시리즈는 극장에서 N차 관람 꼭 했었는데, 아마 이 작품은 그럴 것 같지 않네요. 크크. 이렇게 써주셨네요. 그 로그원 같은 경우는 저는 결말쯤에 나오는 다스베이더 그 장면이 있거든요. 등장신. 아우, 그 장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음악, 카메라, 움직임, 뭐 배우들 동선, 그다음에 어떤 그 장면에서 느껴지는 아우라, 카리스마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완벽하게 조합된 그 장면만 다른 감독이 찍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 그렇게 좀 멋진 캐릭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앤드닉스님이 보신 거는 한 솔로였고 캐리비안 시리즈 중에서 5편이었습니다. 자, 독전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5월달에 흥행 1위 수지님이 5월 28일 날 써주셨네요. 영화 내내 범인을 잡으려고 치고받고 뛰어다니는데 정작 범인이 누군지는 궁금하지 않더군요. 120분이 좀 넘는 긴 러닝타임임에도 지루하진 않았습니다. 배우들이 정말 약반 듯한 연기를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마약김밥을 먹었을까요? 스토리는 좀 부족한 면이 보이긴 합니다만 연기, 액션 등등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문 제목이 Believer인데 중간중간 믿음에 대한 대사가 꽤 나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 법도 한데 잘 이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사실 영화를 보고 난 직후엔 그닥 감흥이 없었는데 보고 나서 조금 다시 생각해보니 저는 그리 나쁘지 않았던 느낌이네요. 다만 유진열 배우의 인기에 힘을 얻고자 캐스팅을 했겠지만 이 부분은 캐스팅 미스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어립니다. 그리고 김지혁 배우가 타계하기 전에 많은 영화를 찍으셨나 봅니다. 이후에도 유작이 더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찍 가신 게 많이 안타깝네요. 데이비 백거우님이 답글 써주셨네요. 김지혁 배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남성 배우인데 너무 슬픕니다. 올해 김지혁 배우가 출연한 영화가 3편 개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편 남았네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6월달에 데뷔 백곰님이 독점 보고 써주셨는데 요거 땡겨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혁 배우 너무 멋집니다. 멋져서 슬퍼지네요. 몸짓, 눈빛, 분위기, 보는 이가 빠져들게 만드는 이번에도 역시나 좋았습니다. 진서연 배우도 약에 취해서 하이한 느낌을 제대로 살려주더군요. 예고편에서도 나오는 씬인 차에서 내려 걸어오는 장면 보고 반했습니다. 멋있어요. 조진웅 배우의 마약 흡입 후 발작 일으키는 연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적이었네요. 다른 대부분의 조연 배우들도 모두 호연을 펼쳐주어서 등장인물들을 보는 재미로 감상하셔도 충분한 작품입니다. 특히 박해준 배우, 배우가 보이기보다 캐릭터가 진하게 보여서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처지기 전에 바로바로 다른 캐릭터,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서 지루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비교적 매끈하게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제 취향이 맞았습니다. 다만 조금 계산 쪽으로 하나하나 신경 써서 맞췄다는 느낌이 들어서 자연스러운 멋은 확실히 덜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것도 저의 성향이 크크. 잘 짜여진 이야기나 교훈 같은 것을 원하시는 관객은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별게 없거든요. 자기들끼리 분주하게 행동하긴 하는데 그들이 뭘 하는지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다지 관심 가지가 않더라고요. 핵심 인물인 이 선생이 누구냐 라는 부분에 대한 반전 비슷한 걸 기대하셔도 재미가 훅 떨어질 듯 합니다. 그런 건 반전이라 할 수도 없고, 제가 보기엔 그냥 대놓고 달리는 본인들끼리만 바쁜 영화였거든요. 마지막엔 갑자기 리틀 포레스트 겨울판을 찍고 있어서 웃겼습니다. 더군다나 류준열 배우는 한국판에 출연도 하셨으니, 그 리틀 포레스트 한국판에 나왔었죠. 류준열 배우는 얼굴 덕을 많이 본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연기 잘하게 보이는 얼굴이요. 와우, 아주 세게 말씀하셨네요. 류준열 배우도, 근데 인기가 많더라고요. 류준열 배우가. 그리고 캐스팅도 잘 되고 있지 않나요? 그 정형화된 연기가 아니라서 그럴까요? 다른 젊은 배우들은 좀 패턴이 보이잖아요, 연기 패턴들이. 뭐 이재훈 배우 같은 경우도 패턴이 좀 보이고 궁금하네요. 자, 독전 비교 감상이었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5월 24일 날 곰띠님께서 트위터로 제게 보내주셨는데, 곰띠님 좀 건강하게 잘 계시나요? 요즘에는 글을 자주 볼 수는 없었는데. 모두들 다좀 건강하셨으면 좋겠네요. 강신혜님, 오랜만입니다. 약간 바쁘기도 했고, 영화를 보질 못하네요. 얼마 전에 마리온 꼬띠아리가 나온 프렌즈 하얀 거짓말. 2010년작이고, 한국에는 2014년에 개봉했었네요. 잠깐 봤었습니다. 어떻게 그리도 잘 울죠? 참, 이창동 작품은 완결하셨나요? 아무튼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1년 전에 보내주신 편지를 제가 지금 읽고 있네요. 마리온 꼬띠아르, 네, 좋죠. 제가 마리온 꼬띠아르를 좋아하는 것에 비하면 그 배우 작품을 이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충성도가 좀 약한 거죠, 제가. 애정이 좀 떨어지는 거죠. 자아 비판을 좀 해봅니다. 네, 앞서도 버닝 때 말씀드렸지만 이창동 시리즈 지금 완결 다 못하고 있죠. 오아시스를 좀 넘어가야 되는데, 얼른 해야 되겠네요. 여하튼 올해는 이제 기독 시리즈부터 좀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 일단 저지르지 않으면 올해가 다 가도 못할 것 같아서, 뭔가 수시 업데이트로 바뀌면 시간이 좀 여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더 쫓기듯이 녹음을 하게 되니까, 청취자분들께 참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싶었던 영화, 그더 보이, 슈퍼맨의 흑화된 그런 모습 같은 그 영화가 지금 VOD가 떴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제가 보고, 그거는 제가 진짜 보고 싶었던 영화인데, 극장에 뭐한 주? 걸려있다가 곧바로 내린 것 같더라고요. 뭐 평단에서도 그렇게 평가 좋지 않고 흥행도 망했고, 그 영화도 한번 제가 보고 가능하면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곰티님.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렇게 블로그 와주셔서 직접 정말 수고스럽게 글들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을 글로 정리한다는 게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되잖아요. 물론 그 작업이 재밌기도 하지만, 생활이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신데도 그렇게 써주시고, 또 저희 방송편도 청취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6월달이 다 갑니다. 저희가 7월에도, 7월에 여러분들 보시는 영화들을 그 후기를 남길 수 있는 공간을 블로그에 마련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블로그 찾아오셔서, 다른 분들의 글들도 보시고, 또, 내 글도 한번 써보자. 이런 마음으로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신의 수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요. 저희 트위터도 있습니다. 많이 팔로잉 해 주시고요. 뭐 가끔 궁금한 게 있다거나, 뭐 불만이 있다거나, 건의사항이 있다거나 하면은 블로그나 트위터나 아니면은 그 어플 쪽에 댓글란에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팟빵에는 업데이트하고 있지 않고, 쥐약과 파티, 뭐 아이튠즈, 그 밖에 외국 어플 쪽에 올리고 있고요. 유튜브 쪽에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조금 늦게 하루 이틀 정도 텀을 두고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이 더웠는데요. 올 여름에도 여러분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피서 멀리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극장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거기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애인과 함께 지내시는 게 어떤가.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곧 다음 방송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